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아본 1년이 참 어렵고 힘든 1년이었습니다. 구태여 세세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난 1년이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음에 대해 우리 모두는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 모든 시련에 대처했고 주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어지려듯 평안한 예배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힘든 1년이었으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하고 이기게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1년은 그렇게 모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의 교수신문이 현직 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물어 그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해 왔습니다. 금년의 사자성어로 채택된 말이 묘서동처라는 말입니다. 고양이가 쥐하고 같이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들이 도둑과 함께 즐긴다는 의미의 이 말은 공직자들의 부패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농간에 넘어간 공직자들이 감시 감독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법을 편들고 이득을 챙기는 일에 가담한 우리의 세태를 규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2위를 차지한 사자성어가 인곤마핍입니다. 사람도 말도 모두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지치고 피곤해진 우리의 일상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고 이제 한 해를 역사 속에 보내면서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는 순간에 모두가 서게 됐습니다. 새해에는 묘서동처의 모순도 사라지고 인곤마핍의 시련도 사라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준비와 각오가 여느 해보다 남달라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리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이 우리에게 임박해 있고 또 새로운 도전이 과거의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뜬 기대보다는 침착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차분히 잘 대응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시간을 단위 단위로 나눌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점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그 다음날 맞이하게 하시고 한 주간 마치고 그 다음 주간 시작하게 하시고 한 달, 1년 모두를 단위별로 나누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말씀 가운데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라고 단락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단락이 지나갈 때마다 지나간 시간을 반성하고 성찰하게 되고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계획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겨집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생애도 보시면 이렇게 단락지어져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성장기가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바단 아람에서의 피난 시절 20년이었고 세 번째 단락은 가나안으로 복귀하여 정착하는 삶이었고 네 번째는 애굽으로의 이민 시기였습니다. 이 여러 시기 가운데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시기가 본문에 기록된 가나안으로 돌아와 다시 정착을 시도했던 그 시기였고 그 가운데서도 더욱 난감하고 힘들었던 일이 20년 전에 헤어진 형 에서와 재회하고 화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에 따르면 야곱은 교활한 기만과 속임수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는 이 일 후에 성난 짐승체를 울부짖으며 분노했고 야곱은 급기야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객지에서 적잖게 고생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를 얻고 귀향을 꿈꿀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과 용기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목 얍복강에서 발걸음이 멈추게 됐습니다. 형 에서가 20년 전의 원한을 갚기 위해 무장한 군사 400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희망과 부푼 꿈을 가졌던 야곱의 계획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온 가족이 멸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결과론적 말씀이지만 그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형 에서와도 화해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일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 나타난 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 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능한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야곱은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면서 이 얍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기다린다는 에서의 표정을 살피기 위해 먼저 사절단을 에서에게 보내봤는데 그들의 보고가 6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는 순간 그는 심각한 불안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계획을 세워봅니다. 모든 일행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피하겠다라고 계획해 봅니다. 그리고 분노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기 위해 예물을 보내기도 하고 모든 가족들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낸 다음 그는 홀로 강 이편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공포를 볼 수 있고 동시에 만약의 경우에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교활한 그의 술책의 일면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는 왜 이렇게 두렵고 공포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물론 지난날 그의 과오로 인한 형의 분노가 무서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를 도와줄 세력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그를 더 두렵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쩌면 그것은 범죄자의 본능적인 공포일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말씀과 같이 죄인이 느끼는 본능적 불안이 야곱에게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 대응해 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더욱 그를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형 에서처럼 대응할 수 있는 무장된 군사가 없기도 했지만 이 상황에서까지 무력으로 형과 대응했을 때 다가올 후폭풍도 무척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방법 없는 그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보다 더욱 그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은 그 신앙의 문제입니다. 32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반에 흐르는 말씀의 내용이 이 연약한 인생 야곱과 하나님께서 꼭 함께 계시는 모습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길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라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여정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를 호위하고 계신 것을 그가 직접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실 때에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함께 계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12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야곱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이 강을 건넜더니 이제는 큰 떼를 거느린 부자가 되었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족장이 되어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도 기억하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복주셨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고 있지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주 현실에 부딪힌 자신의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보잘것없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이하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보시면 사사 기도원은 자기 실체를 고백하기를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일 뿐입니다라고 자기의 미약함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이 미약한 사람 기도원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7장 2절과 5절 말씀에서 나는 미약합니다 미약합니다를 반복하지만 미약한 사람 아모스를 가장 용맹한 선지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부딪히면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고 믿음은 여지없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엄청나 보이고 우리는 미약하고 왜소하게 느껴집니다. 또는 반복되는 시련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마치 삶이 대책 없는 수렁에 빠져드는 것처럼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보잘것없는 미약한 자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야곱의 지금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치 못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20년 전 이 강을 건너갈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살아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내 고향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처롭게 기도했던 정처 없는 유랑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대가족의 족장이 되고 많은 양보소를 거느린 유력한 사람이 돼 귀향께 오르도록 그의 운명이 바뀐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와 함께 계시고 도우시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에게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교활하고 이기적인 인간적인 단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생과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들에 불구하고 미련하고 부족하며 우리 모두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수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이 누추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때때로 위험하고 숨막히는 우리 야복강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미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시고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둘째를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언제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불안한 자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혼자라도 살아남기 위해 홀로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를 찾아오십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 밤에 야곱을 방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밤새워 야곱과 더불어 실험을 냈습니다. 날이 셀 때 그가 가려하자 야곱은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보내드릴 수 없다고 말하며 매달립니다. 드디어 그는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야곱과 실험했던 이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 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야곱이 그에게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보낼 수 없다고 매달린 것이나 그가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한 것이나 후에 야곱이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낯선 방문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이 실험은 밤을 새운 야곱의 기도였던 셈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밤 강 건너편의 심각한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미 처자식들과 모든 소유가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 모두의 생사가 에서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야곱은 한 가족의 족장으로서 그들을 모두에 대하여 무한 책임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너편의 상황이 급변하지 않으면 그의 20년 격제 생활의 모든 성과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강 건너편에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가 있기를 희망하고 소원하고 또 빌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한 장애가 생겼고 이제는 자기 목숨도 지키기 어려운 처지가 되어 도망할 수도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축복하시기를 간청하며 매달리자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가 야곱입니다. 이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야곱을 추궁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주로 그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문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너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사람들에게 보여진 너의 인격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추궁입니다. 그 추궁 앞에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그 말은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협잡꾼이었고 술수에 능한 자였고 찬탈자였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라는 야곱의 실토가 그 고백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가 들로 나가 사냥해서 가족들을 돌볼 때 그는 부엌에서 어머니 곁에 앉아 과보호와 편애의 혜택을 즐긴 사람이었고 배고픈 형을 농락하여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고 눈에도 아버지를 속이고 몸에 양털 바르고 들어가 형의 행세를 했던 술수와 기만에 능한 교활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열심히는 살았으나 그렇게 비열하게 살아온 삶의 결과가 지금 이 엄청난 위기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상황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야곱이라는 인간 자체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추진하십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라 고백하는 그의 이름을 바꾸셔서 이제부터는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말의 원래 뜻은, 원래 어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실험에서 하나님은 한순간에 야곱을 제압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길게 시간을 끌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야곱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침내 그가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자기의 실체를 실토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 된 야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 몸에는 장애가 생겼지만 그는 회개한 새 사람이 되었고 진정한 신앙인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내 상황이 문제라고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보신 문제의 본질은 야곱 그 자신의 형편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언제나 문제의 핵심은 나를 둘러싼 상황이거나 내 주변에 있는 숱한 애서들이거나 나를 대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400명의 무장군대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내 자신이며 내 신앙이며 그렇던 내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상황보다 야곱 그 자신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 야곱이 걸어가는 길에 희망의 새아침 태양이 떠오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말에 얻어야 될 은혜가 이것입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과 분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기 목표에만 집착했던 과거를 청산하듯 하나님과 대면하고 믿음과 인격이 새로워진 새 피조물로 새 출발선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고 우리 앞길을 비춰주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수 있도록 주의 손길이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으로부터 됐다 새 표준물 되었다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우리 앞길에 환한 새 태양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세 번째 만나는 모습은 회개를 실천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긴 밤 보낸 다음에 절뚝거리면서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가 새 모습으로 20년 된 마음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3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했습니다. 밤새고 다리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는데 상황은 한 가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조금도 태도를 야곱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비록 걸음걸이는 절뚝거렸으나 마음 자세는 담대하고 평온했습니다. 33장 3절에 자기가 그들 앞에서 앞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숨었던 사람 야곱이 전면에 등장하여 선두했습니다. 일곱 번 땅 엎드려 절하고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이 모습은 마치 패전한 장수의 항복 서는 장면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에 지금까지 야곱이 보여주었던 교활함, 술수, 임기응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 대한 진정성, 겸손, 상대에 대한 존중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보인 인간관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용하려 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일회용의 거래처럼 간주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도구로 생각했을 뿐 누구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형도 외삼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질주하듯 살면서 후회나 망설임도 없었고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생각했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합리화시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의 모습에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의 진정성이 엿보입니다. 상대를 존중해줄 줄 알고 그 앞에 겸손할 줄 아는 변화된 야곱의 모습 앞에 칼을 들고 기다리던 에서도 감동받습니다. 그는 칼을 버리고 달려와 야곱을 안고 눈물로 20년 마음에 쌓아두었던 원한을 풀고 두 사람은 화해합니다. 야곱은 회개했고 에서는 용서하고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마주 잡습니다. 33장 18절 말씀에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했습니다. 그의 가나안 귀향이 성공적인 정착으로 결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두 사람 이야기, 한 사람은 야곱이고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야곱 이야기의 핵심은 돌아와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것을 통해 가나안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요셉 역사의 중심은 그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이야기가 요셉 역사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창세기의 절반 분량을 차지할 만큼 길게 기록해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역사를 읽고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결정적인 파멸의 위기에 있을 때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을 후대에게 전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들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은 성공에 대한 야망, 물질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을 내놓아버리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 붙잡고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요셉은 복수와 원한에 한맺힌 마음을 놓아버리고 큰 승리로 자기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애굽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금년 한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신조어 중 한 가지 영끌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새로운 것에 투자하는 것을 가리켜 영끌한다 그런 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영끌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도전하는 것이 아파트 한 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끌해서 무엇을 사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미래를 삽시다. 영끌해서 희망을 삽시다. 영끌해서 희망과 미래를 살 수 있는 사람의 손에는 항상 믿음이 들려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난 9월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16년 총리직을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재임 기간 평균 지지율이 75%에 달하는 절대적인 국민의 사랑과 신임을 받았던 지도자였습니다. 이번의 업적을 크게 세 가지 크게 칭찬하는데 독일 경제의 재건과 또 한 가지는 무수히 많은 난민들을 수용해 드린 것과 세 번째가 지속적인 나치 범죄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태도였습니다. 물러나기 직전에도 나치가 동유럽과 소련 침공한 것에 대해서 또 절절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사과를 통해서 독일은 세계 중심 국가로 위상을 점점 회복해 갑니다. 이런 과감하고 진솔한 사과가 가능한 것은 그분의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회개가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결정짓는 것은 오늘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을 결정짓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영끌해 보십시오. 기도를 동원하고 야곱처럼 절뚝거리면서도 가야 될 길을 가고 현재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모든 믿음의 가치들을 실생활 속에 실천해낼 수 있을 때,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창조되고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야곱은 이 얍복강에서 미천하고 죄 많은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의 변화를 원하신 상황이 아니라 자기 회개를 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회개할 때 더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실천할 때, 믿음의 전력을 다할 때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의 상황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믿음에 굳게 섭시다.